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번역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주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 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네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의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네, 일곱 교회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개관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한 시간씩 각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읽으신 대로 에베소 교회에 전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존재했던 1세기에는 그 교회들이 지금 우리 현대의 교회들과는 물리적인 조건과 형태가 아주 달랐습니다. 지금 이 1세기 시대에 또 2세기 시대까지도 예배 전용 건물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건물과 같은 그런 전용 건물이 예배를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어요. 가장 최초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그 예배당 건물은 216년에 있었던 건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들은 몇십 명 정도의 크기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퀘스천을 달아볼 수 있죠? 아니,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천 명씩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 다한 장소에 모인 것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뭐 지인들끼리라도 이게 몇십 명 단위로 해서 이게 가정에서 모였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졌던 예배 형식이나 또 친교 모임도 우리와는 또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이렇게 또 먹고 또는 뭐 마시고 하는 친교 모임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성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서로가 경험했던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또 주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같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예배와 친교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그 예배와 친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뭐 목회 기도 시간입니다. 뭐 찬양하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누가 해주시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오직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예배의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것인가 였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는가. 그것이 그들의 예배의 유일한 기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것저것 따지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복잡한 것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우리가 지나치게 신경 쓰다가는 정말 예수님 찬양이 잘안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입술로는 하겠죠. 그러나 입술로 하는 찬양만이 찬양이 그것이 찬양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 또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배 순서나 형식 가지고 싸우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뭐 당연히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가진 그 초대교회 중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이죠. 가정에서 모였을 것이고요. 또 사도행전 19장 이하를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따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두란노 그 성서 학당을 두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년이나 이 복음을 가르쳤던 그런 참그 보기 힘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마 말씀에 대한 열정과 이해가 굉장히 깊이 공유된 그런 은혜로운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하시는 그 선지적인 그런 메시지의 형태를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보신 대로 에베소 교회의 천사들에게 써라 이랬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상의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상의 에베소 교회를 하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 천상의 지위를 가진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천사들에게 써라, 즉 에베소 교회에 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교회를 다룰 때는 이제 저의 그 설교 구조가 아주 단순할 거예요. 첫 번째는 칭찬과 책망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경고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의 약속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같이 하나씩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오른손에 일곱 뼈를 쥐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죠. 1장 12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각 교회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개 말씀은 1장 12절, 13절, 그리고 16절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예수님 오른손에 일곱 뼈를 주셨다. 일곱 교회를 주셨다. 천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승귀하셨죠. 승천하셔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지닌 분으로 지금 역사하고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오른손의 일곱 별은, 즉, 이 천상의 교회, 즉, 지상의 교회와 연결된 이 교회는 교회의 세속적인 지위가 아닌 하늘의 지위를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임을 받은 이 교회는 하늘의 지위를 가진 그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승귀하신 권세자, 예수님의 고귀한 하늘의 지위를 가진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시고 또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제 금방 아실 수 있었죠. 2절, 3절에는 칭찬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 5절에는 책망이 나와요. 그리고 2장, 그 6절에는 또 칭찬이 나옵니다. 그래서 칭찬, 책망, 칭찬. 이렇게 해서 칭찬 사이에 이제 책망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무엇을 칭찬하셨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2장 2절에 보시면, 네가 한 일들, 즉 수고와 인내한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한 것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정말 주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또그 친밀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또 신뢰감이 가게 되죠. 근데 더불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두지 않은 것. 그리고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됨을 밝혀낸 것. 사실 이가 지금 악한 자들을 말했고, 그 다음에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두 부류는 그냥 한 부류라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했냐 하면요, 예수님의 그 진리를 사랑하고 또 그것을 사수하려고 수고와 인내와 고난을 감내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교회에 대해서 주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성도, 교회와 성도를 꿰뚫어 보시면서 평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이고 틀릴 가능성도 참 많은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교회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을 먼저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참 수고하고 인내했다. 그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거짓됨을 밝혀낸 것, 그리고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은 것, 너 정말 너무 잘한 거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물며 에베소 교회에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도가 아닌 자들을 분별해냈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살피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를 검증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잘못된 교리와 신앙을 검증하고 살피는 일은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온 그 악한 자들과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하는 자들, 그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열두 제자가 우리들에겐 사도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사도라고 그렇게 무모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아, 그렇게 어리석진 않겠죠, 그죠? 열두 사도는 뭐 너무나 명확하게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런 사도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 당시에는 좀더 넓은 범위의 그런 사도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나바, 또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두 사도 외에도 좀 넓은 범위의 사도의 그룹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그러한 사도의 그룹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조금 오만을 떨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바울의 가르침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과 유사한 면이 이제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잘 듣다 보면 뭐다 이렇게 뭐 수군 가는 면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또 이것도 좀 한번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거 진짜 사실일까? 하는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좀 섞여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다 알고 아시다시피 진리에는 아주 치명적으로 대체 불가한 그런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핵심만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좀 이렇게 확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밖에 비진리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진리는 굉장히 이렇게 폭넓은 그러한 그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구주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진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런데 진리인 것 같이 들리면서도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절기를 준수하면 더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라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나 유대 전통을 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사실 그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경계를 넘어서서 비진리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는 악한 자이고 그리고 거짓 사도로서 사도를 흉내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우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또 주님의 그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존재 그 자체를 위해서 그들과 그 거짓 사도들과 부딪히는 고난을 견디고 참으면서 그죠? 뭐 많이 뭐 힘든 상황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3절에서 너희들 그렇게 고통을 견디고 참으면서도 낙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더욱이 또 6절에서도 칭찬이 또 나오죠. 니골라당이 한 일을 미워한다. 그런데 나도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니골라당은 2장 15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때 좀더 다루어 보겠지만, 근데 학자들이 이 니골라당에 관해서 일치된 의견을 갖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그 체계화된 어떤 그런 그 지식을 우리는 가질 수는 없지만, 버가모 교회 메시지를 보면, 우상숭배를 괜찮다고 하는 자들. 또, 문란한 삶도 예수님 안에서는 다 허용되고, 또뭐 용서받고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님도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숭배의 대상을 쫓아도 좋다고 얘기하고,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초점을 흐리게 하고, 또 자기의 편리와 이익을 추구하는데 세속 사상과 방식을 괜찮다라고 말하고 하는 것을, 예수님 비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시는 가운데 책망을 하시죠. 책망의 내용은 뭐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내라. 그래서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하던 그 일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우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즉각 이렇게 많이 듣기도 했고,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아, 나 옛날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주님과 굉장히 뜨거운 그런 열정적인 첫사랑의 그 만남을 가졌었는데, 아, 지금은 진짜 식었구나. 생각해보니까 식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열정을 잃었다는 뜻으로 곧장 해석을 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칭찬의 내용에서 보셨듯이 이들이 진리를, 예수님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으면서 인내하면서 수고한 것, 그거 주님을 사랑하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한일 아닌가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거짓 교사들이 애매모호한 거짓 진리를 말했을 때, 아, 뭐 그것도 좋고, 뭐 저것도 좋고, 이렇게 타협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은 진리를 지키고 추구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데 애쓰다 보니까 형제 사랑이 식은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는 그 과정은 굉장히 치열한 과정입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막 너그러운 마음이 넘쳐나고 막 서로 배려하고 뭐 이렇게 이해해주고 이런 가운데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는 그게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건 가능하지, 그런 차 평화로운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도 맞는 말이겠죠, 그죠? 서로 다른 이견들이 나와요. 자, 이제 거짓 교사가 저기 이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참, 저 사람 좀 이상하게 말을 하는데 그랬더니 B라는 그 옆에 형제가 뭐 그렇게 틀린 거야? 괜찮은 것 같은데? C라는 사람이 말도 안 돼. D라는 사람은 아유 그냥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러면 안 되겠어? 이런 과정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아, 나네 의견 받아들일 수 없어. 아, 너 틀렸어. 막 이렇게 정죄하기도 하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냉담해지고 처음에 서로 뜨거웠던 그 형제 자매 사랑을 예수님 말씀대로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참 많이 볼수 있어요. 우리 이게 직결된 그런 영역 속에서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념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가 누구나 다 옳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다잘 구체화하고 그리고 체계화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선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있는 거 아니고요. 어떤 일부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것을 못 견디는 그런 인간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우들이 참된 것을 추구했고, 그것을 잘 발견했고, 잘 지켜서 삶의 분명한 진실한 그 자기들이 추구했던 그 진위를 가려내는 목적을 잘 이루긴 했어요. 그랬는데, 그 자기들이 세운 그 목표 아래에 다시 한번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사랑을 잃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모순입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고 모순된 일인데 사실은 이 일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뭐 학교에서도 리서치 하면서도 그럴 수 있고요.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그럴 수 있고요. 뭐 어떤 사회에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성만 진리로 채운다고 해서 진리의 존재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여러 영역, 감성의 영역도 있고, 또 우리 의지적인 영역도 있고, 또 성품의 영역도 있고, 또 방식의, 또 문화의 영역도 있고, 그런 모든 영역에서 통합적인 그러한 그 속성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루어가면서 진리의 존재로 성장하는 것이지, 하나를 잘 분별해내고 하나를 잘 해냈다. 예수님의 진리를 사수했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합적이고 또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고 그것에 용단을 내리고 거짓 사도들을 쫓아낸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은 형제 자매 사랑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점검하십니다. 오늘날도 이 적용은 동일합니다. 성경을 알고 예배드림에 열정을 갖고 교회일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형제 사랑을 잃어요. 거기서 형제 사랑을 잃는 거기서 나는 진리의 존재로서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눈이 띄어지지 않고 새로운 마음에 축복을 얻을 수가 없고 그 멈추어져 있으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나만 보이는 거죠. 나만. 나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만 보이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증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형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코 분리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지금 이 시점을 딱 잘라서 그 단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형제 사랑을 잃은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또 쭉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왜곡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바입니다. 어떤 이는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사랑, 형제사랑은 어렵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데도 결국엔 모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결국 크게 한 본질 안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놓치시면 그럼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단락으로 경고와 축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자, 구약에서 성막에 촛대가 있었죠. 지금 이 촛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 촛대는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교회가 촛대의 역할을 하고 있죠. 진리의 빛의 운반자로서 교회가 갖는 그런 본질적인 사명과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지위를 박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증거할 수 없다. 무엇을요? 결국 그들이 밝혀냈다라고 하는 진리를 세상을 향해서 증거할 수가 없다.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큰 의미의 말도 됩니다. 이 경고를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라는 1세기 말, 또 2세기 아주 초엽까지 살았던 그 초대 교부의 말에 의하면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베드로 또 요한의 제자였다라고도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죠. 에베소 교회 지금 이 당시에. 그 교부의 말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는 이 경고에 주의를 무척 기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죠. 그것은 정말 너무나 교회 역사 속에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 교회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뭡니까? 에덴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지금 연상시켜 주시는 말씀 아니세요? 근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 주님이 생명나무를 아주 제거해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그 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으셨죠. 그럼 길을 막으셨다라는 말은 막으신 길을 언젠가는 열어주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어서 충만함을 누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아까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에덴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 에덴은 피폐함 그 자체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교회는 아무리 뭐 잘하고 많고 부유해도 피폐함 그 자체입니다.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형제 사랑을 회복하면 타락 전에 에덴에서 보여주었고 누리게 하셨던 그 삶의 부요한 생명의 질적 차원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를 분별한 그 주님의 사랑의 열정과 그 수고가 굉장히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잃었던 그 형제 사랑을 회복하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 뚫리게 된다. 지금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해요. 진리를 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의 대화의 대부분은 교회예요. 그렇게 항상 우리의 입과 마음에 신앙과 진리와 예수님과 교회를 달고 있으면서도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피폐함인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찾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형제 사랑, 그것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형제 사랑을 어디에서 잃었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었다면 어디서 잃은 것일까요? 다른 사람에게서 잃은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잃은 것입니까? 아니죠. 형제 사랑을 잃었다면 내 안에서 잃은 것입니다. 내 안에서 잃은 것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죠. 내 안에서 잃은 형제 사랑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돌이키는 회개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일곱 교회 중에 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선지적 메시지의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게인스빌 한인교회에 일어나서 참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새기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수고와 참으로 인내가 큽니다. 그러나 더불어 형제 사랑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복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사랑을 하기에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도록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참 부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